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또 추운 날씨인데도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또 임하셔서 저희들의 눈과 또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워지는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숨겼던 청년 가정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뭐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그냥 화목하게 별일 없이 잘 지냈는데 아버지가 명퇴를 하게 됩니다. 명퇴를 하게 되자 아버지가 이제 이 노후에 노후 생활을 위해서 퇴직금을 다 모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세상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사기를 당해 가지고 돈을 다 날리게 되고 집마저 차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도 빼앗기고 재산을 다 날리고 그냥 월세방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당신하고 살아가지고 내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 당신하고 살아서 내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남편을 막 비방합니다. 그러자 또 남편은 또 나는 당신한테 한 번도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은 적 없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막 화가 나서 막 가구를 때려 부수고 난리를 피운 겁니다.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와 같이 가족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자녀한테 뭐 이렇게 해악이 있거나 또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가족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더 고통을 주어서 가정이 더 심각한 파경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런 대로 지킬 수 있었는데 이 마음의 힘이 없어질 때 마음속 깊이 있던 상처가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하면 평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마음의 병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죠. 그죠? 이 마음이 지치게 될때 우리 속에 있던 이 상처의 증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건강할 때는 무릎 아픈 괜찮아요. 허리 아픈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다든지,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체력이 떨어지면 평소에 아팠던 무릎과 허리가 더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아픈 마음의 상처 또한,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 간에 그 상처가 더 크게 악화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왜 생기느냐 하면 모든 우리 사람들은 다이 몸도 있지만은 마음도 있어요. 그죠? 몸에 병이 생기거나 누가 때리거나 칼로 자하거나 이러면 이 상처가 생기듯이 마음도 상처가, 감정에도 상처가 생깁니다. 감정이 누가 나를 거절했다든가 내 부탁을 거절하거나 내 마음을 거절하거나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또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을 때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배신당했을 때 이럴 때 너무 서운한 마음, 너무 서운한 마음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지요. 네. 이 마음에 상처가 오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분노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마음들이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있어도 내가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내 아픈 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늘 조심스럽듯이 이 감정의 상처가 생기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사람이 유난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언젠가 하나님 나를 버릴지 모른다, 하나님은 또 편애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자연히 다른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죠.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전적으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예. 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관계, 또 사위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이나 장모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지 않고 늘 소극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분은 6.25 때 폭격이 시작되었어요. 막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본인이 어릴 때인데 폭격이 시작됐는데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데 자기를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폭격을 피해서.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폭격이 오니까 본인도 놀라서 옆에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막 숨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 폭격 속에서 남겨졌던 아이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이 폭격 속에 나를,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었다.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아, 아버지도 나를 버릴 수 있구나. 아버지도 나를 버릴 수 있구나. 아,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당신 나를 사랑하냐? 나를 버릴 거 아니냐? 계속 남편을 괴롭히는 겁니다. 왜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예.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괴롭히냐? 남편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죠?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넌 남이다. 너도 나를 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딸처럼 그러는데, 어머니 그러는데, 너도 나중에 나를 버릴 거 아니냐? 나중에 사위도 괴롭혀요.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나중에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물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들을 주시기 사랑하신다 되어 있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릴지 모른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릴지 모른다, 나를 거절할지 모른다, 이 불안이 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참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답답한 가운데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모든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지요. 네. 그 다음에 자연히 이제 이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요?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능력 있는 걸 마음껏 발휘를 못하게 되지요. 이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여러 목사님들 오고 가도 하다 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괴로워서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자신감이 없고 어려워지고 본인이 가진 좋은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하고, 예, 늘 피곤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오게 되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생기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상처가 생길까? 언제 생길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 남편과 아내, 배우자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상처로 인한 어디서 상처가 생기는가,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상처의 원인은 우리가 원죄가 있어야 원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미 본성 자체가 병이 든 채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조금만 해도 서운하고 조금만 해도 분노하고 조금만 해도 상처받고 우리 본성 자체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주로 이제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들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히요,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항하거나 힘이 없을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좀 커서 부모한테 대든다. 그럼 버릇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드는 아이들은 상처를 덜 받아요. 순종적이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착한데 그 착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언제 아이들이 제일 순종적이고 제일 수용적이냐? 태아기 때, 태아기 때. 뱃속에 있는 아기들일수록 더 부모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사역훈련 내적 치유 수양에 가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태아기 때 엄마의 정서, 엄마와 아빠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태아기 때에 상처를 주어서 불안이나 두려움, 불신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지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한다거나 방목한다거나 학대한다거나 또 편애한다거나 편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병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둘째 어머니가 오셨죠. 그 어머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래도 나를 낳은 엄마하고 재혼한 엄마하고는 느낌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이 재혼한 엄마는 새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새엄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린 마음에 새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또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새엄마가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오해를 해가지고 스스로 새엄마한테 마음을 닫게 되고 그 새엄마와 늘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성장기에 청소년기에 받아야 될 그 사랑과 돌봄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느냐 결국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져요. 역시 또 나중에 자라서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해서 불신하고 늘 배우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안 버릴 거냐 사랑하게 되고 또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또 나중에 또 이제 자녀를 집착해요. 자녀를 나는 내 아들 안 버린다. 나는 내 딸을 절대로 안 버린다. 이제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사랑하려 이게 강한 집착이 되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도 나는 너희들 안 버린다.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과도하게 아들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며느리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죠. 예, 이 부모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나 또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외모로 인해서 또 뭐 옷으로 인해서 성격으로 인해서 또 놀이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형제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배우자가 계속 괴롭히는 경우에 그 상처가 악화되는 경우예요. 그죠? 똑같은 상처,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는데 이게 웬만큼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계속 괴롭히거나 아내가 괴롭히다 보면 그 상처가 계속 덧나게 되고 그 상처가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로부터도 심지어 또 자녀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직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온 환경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그 당시에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 또 누가 가족 중에 누구 심각한 질병이 있다 그럴 경우에 질병이 있는 그 가족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냥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산골 출신이라든지 그죠? 이런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상처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문제냐면 영적인 요인도 있어요. 영적인 요인. 가족 중에 누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짓는다거나 또 가족 중에 누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진다거나 심각한 죄를 짓거나 깊은 슬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지요. 귀신이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냐 하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경우 언제 들어오냐 하면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늑스를 잃어버린다 그러죠. 그죠? 너무 큰 슬픔에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너무 큰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경우, 무당이 된다거나 무당, 또 옛날에 그 이 절에다가 사람을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이 그런 경우라든가 무당한테 팔은 또 자녀를 무당한테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계속 그 아들, 손자 계속해서 집안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등감, 좌절감, 분노, 이런 거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악한 영들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경우냐면 똑같은 자녀 집안에 자란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고 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똑같은 부모 밑에 자랐는데 한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랄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편애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부모는 똑같이 대한다 할지라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한 사람은 뭐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이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상처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나를 편애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해. 이렇게 자기가 오해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상처받는 것은 부모나 또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혹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혹은 그 시대의 환경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따라서 내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마음의 감정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 마음의 감정에 상처 있는 사람들의 정상이 어떨까요? 정상.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 배우자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내 부모님들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내 형제들에게 이런 모습인가? 잘 보셔야 아 이분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이런 정상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감기 걸렸다. 감기 바려서 감기 안 걸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감기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요? 기침을 하고 또 열이 나고 또 콧물이 나고 뭐 이런 증상이 있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에 상처를 입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끝으로는 멀쩡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 거절감이죠. 거절감. 네, 거절감. 늘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을 거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 하다 보면 잘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속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 먼저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죠? 자꾸 얘기하는데 늘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늘 거절감에 상처가 있어 그래요. 제가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어릴 때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친척집에다가 얘를 맡긴 거예요. 몇 달 동안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친척집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친척집에 몇 달 가 있었는데 가 있을 때 그 집에 무슨 도둑이 들었는지 돈이 없어진 겁니다. 돈이. 돈이 없으니까 모든 그 친척들이 이 자매를 가리키면서 네가 가져갔지 않느냐, 숨겼지 않느냐 해서 막 야단을 치고 학대를 하고 이런 거. 자기는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워서 친척집에 왔는데 친척들이 이렇게 나를 거절하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고 믿지 못하는구나. 그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갈 줄을 몰라요. 누가 찾아오면 마음을 잘 닫고 있고 자기 얘기는 잘 안 해. 남의 얘기는 많이 듣고 하는데 자기 얘기는 잘 하지 않고 마음을 다 닫고 있는 거절감이죠. 그 다음에 이 굶주림, 이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아까는 마음을 닫은 사람이죠, 그죠? 반대로 상대방한테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 유난히, 예, 마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그냥 뭘 찾아오고, 사주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유난히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거절감과 반대죠. 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굶주린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 있냐면, 어떤 분은 이제 태어날 때 세 명의 형제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 둘째로 태어났는데, 예, 이 늘 장남한테 치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1년도 안 됐는데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고 저절먹고 해야 될 텐데 동생 때문에 못한 거죠. 그래서 늘 자기는 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장남이 아니니까 또 동생이 빨리 태어나고 막내기 때문에 동생도 사랑을 뺏기고 그래서 늘 자기는 아래위로부터 아래위 형이나 동생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사랑의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늘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일 흔한 겁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 거절당했을 때 또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 분인데 집사님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녀들 많이 낳았잖아요. 자녀들을 형제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청소년기에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역할. 돈도 벌어야 되고 동생들 학교 생활도 책임져야 되고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다 책임지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굉장히 엄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내 청소년기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과도한 책임감을 졌다는 분노가 있고 또 동생들이 잘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도 배우자나 자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과도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막 폭력까지 되는 거예요. 폭력까지. 예. 이건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죠. 그죠? 왜 내한테 이런 과도한 책임감을 주느냐?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왜 내 인생 어디 갔느냐? 이런 분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생들이 실수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돼, 잘못되면 안 돼 그런 불안감으로 인한 분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과도하게 막 화를 내고 막 집어던지고 이런 겁니다. 별건 아닌데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경우 오지요. 예, 분노. 그 다음에 두려움. 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늘 있지도 않을 것인데 발생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네, 과거에 그런 버림받았던 경험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열등감. 예,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은 못한다 생각하고 예,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 없사는 그런 모습. 예,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이 없을까?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능력도 많은데 이상하게 나는 저번보다 못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안 되지. 나는 하면 실패할 거야. 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중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 하면 어릴 때 친구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들 서로 집에 가잖아요. 그죠? 찾아왔는데 그때 집에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가난해서 마치 거지같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있는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비친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가 느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우리 아버지가 거지 같아 보인다. 그게 너무 부끄럽더란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스스로 상처가 된 거예요.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 너무 부끄러워 자존심이 상해서 그 이후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탁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평생 열등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렇게 가난했다. 나도 태어날 집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고 나도 이 땅에 살 때 매일 가난했다. 그 예수님께서 나도 가난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이 아 예수님도 가난하셨구나. 그렇다면 가난이 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탁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죄책감, 과도한 죄책감, 다 내 책임이야. 다 나 때문에 그래. 과도한 죄책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 중독증. 옛날에는 임신 중독증은 참 위험하잖아요. 그죠?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 태어나고 난 뒤에 엄마가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아, 나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 했구나.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내가 태어나서 안 되는 태어났구나. 이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서도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남편이 뭘 잘못하거나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 떨어지거나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괜히 자기가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좌절감, 또 이중인격, 위선. 지나치게 밖에서의 모습, 집안의 모습 다른 사람. 이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만날 때 지나치게 모습이 다른 사람들. 이중인격자라든가. 또 과도한 우울함. 또 수치심. 또 외로움. 늘 인생은 슬픈 거야. 인생은 늘 혼자야. 늘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외로움. 또 육체적인 질병도 있어요. 육체의 질병.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살 나면 마음에 힘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피곤하면 마음에 힘이 없지요.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렇듯이 건강하면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병이 있으면요. 몸도 병이 찾아와요. 몸도. 어떤 학자는 육체의 질병의 약 80%는 그 원인이 마음의 질병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질병의 약 80%는 마음의 질병에서 시작된다. 저도 그 말에 그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육체의 질병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 또 거절감,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자, 이걸 치료하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질병은 치료하기 쉽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예, 의사가 우리 육체를 치료하듯이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무도 육체적인 병도 치료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의 병도 분명히 치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예, 메시아의 사명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2절 끝에 이사야 61장 2절 끝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사야 61장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신다. 우리 마음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네, 상담을 받게 되면 과거의 상처를 그냥 잊어버리라 인생은 다 그럴 수 있다. 합리화시키고 잊어버리게 하고 너는 할 수 있다. 자기 의지를 강화시켜서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상처를 덮어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 상처를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분이세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치료하셔서 슬픔이나 또 상처가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야 돼요.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다 토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누라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아이들이 버림받아서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남들한테 얻어먹는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집안에 씨가 다 안 말라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시편 109편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죠, 그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 있는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혼자 꼭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할 수 있다. 하나님, 그 인간의 마누라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인간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저 인간을 죽여서 저 사람의 마누라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누라도 죽여주십시오. 마누라도. 그죠?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그 아들들이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씨를 말려주십시오. 그 아들도 굶어죽게 해주십시오. 말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그 사람도 죽여주고, 마누라도 죽여버리고, 그 아들도 죽여버리고, 집안에 씨를 말려주십시오.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예? 괜히 뭐 거룩한 척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감정을 다 표현하세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하셔야 돼요. 주변에 누가 듣고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 다 토하세요. 토하세요. 시편 60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보면 이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둘째 부인한테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보니까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으리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다. 예.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자기 마음을 토했다. 예. 애가 2장 19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예,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확 쏟아붓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어라. 예, 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죠. 우리 마음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아주 나쁜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죠.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런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더 가까워져요.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쉬워져요.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 내 상처 부위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지 마세요. 내 상처 보지 마세요.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사한테 아픈 부위 여기가 염증이 있다고 이렇게 드러내놔야 의사가 치료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놓는 게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수술을 하고 고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기는, 마음을 맡기는 것이고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그죠?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해라. 세 번째는요,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 때문에 내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내 상처 때문에 자녀들을 학대하고 내 상처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장인 장모를 막 함부로 하고 내 상처 때문에 내 친척들한테 무관심했던 이런 것들, 내가 상처 때문에 내가 소홀히 하고 죄를 지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상처는 상처고 죄는 죄입니다. 그죠?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물론 배고픈 거는 이해가 되지만 훔친 거는 죄입니다. 그죠? 상처는 상처고 내가 상처 때문에 가족들을 괴롭힌 것은 죄입니다. 죄. 그거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 내가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함부로 한 것은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기 상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뭔가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상처를 한 번 받았지만은 나 때문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수없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의 한마디에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평생 자녀를 괴롭혀. 평생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지은 죄를 내가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도배할 때 벽이 막, 벽지가 막 얼룩얼룩 더럽고 막 떨어지면 도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위에다가 새로 붙여버리죠. 그죠? 그럼 안 보이잖아요. 예? 벽에 벽지가 막 너덜너덜하고 떨어지고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럼 벽지 위에다가 새로 싹 붙여버리면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죠? 안에 벽지가 그대로 있으면 새로 붙여도 다시 금방 떨어져 버리고 금방 더러워집니다. 벽지를 다 뜯어내고 긁어내고 붙여야 깨끗해지고 오래가지요.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골문 상처들, 지은 죄들, 죄로 인한 결과들 다 우리가 고백하고 해결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용서받습니다. 그죠? 자백할 때. 예. 자, 용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네 번째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예. 용서할 때 이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용서는 마음의 수술이에요. 수술. 예.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괴로운 거예요. 어느 판사가 있었는데, 판사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만성 위궤양으로 늘 괴로웠어요. 병원에 가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위궤양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런 날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이 용서해라. 용서해야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래전에 자기한테 피해를 준 직장 동료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위궤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위궤양이 치료가 되어요. 예,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상한 음식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만히 있으면요, 이 상한 음식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하게 돼요. 그죠? 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토하든지 밑으로 싸든지 이게 상한 음식이 다 나와버려야 돼. 그죠? 상한 음식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걸 품고 있으면 이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감정의 암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감정의 암이라는 거예요. 암 아시잖아요. 그죠? 암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암이 점점 퍼져서 우리 몸이 퍼져가듯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몸, 우리 영혼, 우리 모든 관계에 퍼져가서 우리를 결국 큰 고통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한테 와서 잘못을 빌지 않더라도, 그죠?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내가 치유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죠? 용서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를 내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계속 상처를 통해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특히 여러분, 특정한 장소에 가면 상처가 재발되는 사람들이 있죠. 특정한 물건, 특정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 감정이 확 살아나는 사람들. 예? 특정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어머니를 닮은 사람, 아버지를 닮은 사람, 특정한 장소, 환경에 가면 그 감정이 확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특정한 장소에 갈 때마다 괴롭힌 영들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뭘 먹어야 된다고요? 보신탕 먹어야 된다. 보신탕. 그죠? 예, 체력을 보완해야 된다. 체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회복을 못 이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상처가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몸도 보양이 필요해요. 보양.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상처가 계속해서 회복되는데, 수술한 다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수술했다고 해서 금방 낫는 게 아니에요. 그죠? 회복되는 과정에 누가 그걸 건드리면 또 아파요. 아프지만은 수술이 황금 수술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지면 그 수술한 자국이 빨리 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술했는데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는데 자꾸 생각이나, 자꾸 괴로워요. 자꾸 사람이 미워. 그러면 내가 상처가 치료가 안 된 게 아니야. 안 된 게 아니라 수술했지만 누가 그 상처 자국을 건드리면 다시 덧나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사라지게 된다.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은 평생 과정이에요. 평생.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배우자 혹은 상처 입은 가족을 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 입은 배우자 가족을 도우려고 하면 첫 번째는 배우자의 가족의 언행, 말과 행동을 잘 주목해야 돼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아까 상처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과도하게 분노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죄책감이 많은가, 거절감이 많은가, 사람이나 사랑에서 집착하는가, 말과 행동을 잘 주목해야 돼. 두 번째, 배우자나 가족들의 성장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자랐을까? 과거 옛날에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과거와 화해를 하고 과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시대는 다 그렇다. 또 어머니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만나서 마음을 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마음을 토하고 그 상처가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속 깊은 곳에 험한 인생을 살아온,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 수많은 상처가 온 살아온 부모님들, 그 상처를 아무것도 치료해 주지 않고 평생 그 상처에 시달리며 살아온 부모님들의 그 마음, 말과 행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봄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 부모님을 치료하고 배우자를 치료하고 치료가 일어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깊이 배려하게 되고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화해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아인도 많이 갔는데 찬양 하나만 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주 289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갔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 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 앞에 마음을 토할 때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살피면서 우리 가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형제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